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 열매 혹시 드셔보셨나요? 전 어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요.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말 그대로 건강 과일입니다. 게다가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도 도와주고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이런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껏 무화과가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인지 알지 못해서 마트에서 무화과를 봐도 늘 지나치기만 했는데요. 이제 무화과가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마트에 가면 무화과만 보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입니다.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11월 24일 구지원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지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교육부가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포항에서는 전진과 여진을 포함해서 하루 사이 3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이번 지진은 작년 9월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2년 연속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서초소방서 이영석 소방관과 함께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인 지진 대피 요령은 이제 전 국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역이 아닌 게 분명한데요. 먼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내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연도는 1978년도인데요.
네.
그 해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총 횟수는 1500회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네. 주목할 만한 점은요. 200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발생한 횟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0회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으로는요, 바로 작년도인 2016년 9월 12일 날,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났잖아요.
네.
이번 포항시 지진은 규모가 5.4였고,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요.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네,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포항 지역의 지질이, 다른 경주 지역보다, 지질이 더 부드러운 퇴적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진이 났을 때 그 충격의 진동의 폭이, 다른 지역보다 증폭돼서 더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걱정을 참 하게 되거든요.
네.
내진 설계는 물론이고요.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지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포항 지진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진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1988년도부터 내진 설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내진율은 1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지질 상태는 관측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 그런 통념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법 제정과 정비가 사실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 설계 비율이 상당히 낮았고요. 그 결과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도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민간 건물, 특히 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포항 지진에서 주택에서 많이 피해가 있었는데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입어서 현재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내진 설계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요. 작년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을 대폭 상향시키는 중이고요.
네.
자세히 보자면 특히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의 기준을 일반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진 설계를 비롯해서 지진 대비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진 대피 요령을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집 안에서 있을 때 지진이 났을 때는요. 우리 몸과 머리가 제일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호할 수 있게끔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의 다리나 책상 다리를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나 책상, 탁자 밑에 들어가서 다리를 꽉 잡아야 된다고는 말씀이죠. 왜 그렇죠?
네. 지진이 났을 경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으로 숨는 건 좋은데 식탁이나 책상에 다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리겠죠?
네네.
예, 그러면 흔들리는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 제 몸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잡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집 안에서 대피하고자 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여유가 있을 때는 방보다는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왜 그렇죠?
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보통 화장실을 지을 때는 그 주변에 철근이 많이 더 들어갑니다. 화장실 쪽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화장실 쪽에 숨으면 더 진동이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화장실로 또 피해서 좋은 점은 화장실 쪽으로 수도관이 지나가죠. 그래서 고립됐을 때 장기간 고립됐을 때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화장실은 방보다는 구액이 더 적기 때문에 만일에 붕괴가 됐을 경우에 붕괴에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집 안에 있을 경우 방보다는 화장실이 더 안전하고요. 네. 화장실로까지 가지 못할 경우에는 식탁이나 책상, 탁자 밑에서 다리를 잡고 그렇게 피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을 좀 여쭤볼게요. 극장이나 쇼핑몰에 있을 때, 대형 마트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극장이나 쇼핑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출입구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주 지진이 같이 나면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극장이나 쇼핑몰이 있을 때 지진이 났다면 그 자리에서 멈출 때까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소지품 등으로 머리나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지진이 좀 멈추게 되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실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많은 학생들의 수능이 연기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이제 책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할 때 승용차나 버스 또 지하철 안에 있을 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진이 났을 때 승용차나 버스, 지하철처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일단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나 기둥 등을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대중교통이 멈추게 되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해서 대피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다면 계단 등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승용차로 운행 중일 경우가 있겠는데요.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요.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도로 오른쪽 편으로 차를 세우고 만약에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면 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키를 꽂아두고요? 네. 왜 그렇죠?
키를 빼놓고 대피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 차를 움직여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네.
키가 없을 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누구라도 내 차를 즉시 움직일 수 있게끔 키를 꽂아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상황별로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실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위험 행동들만이라도 좀 숙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대피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건물 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많잖아요.
네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꼭 계단을 이용하라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보면 지진이나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멈추는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갇히게 돼서 구조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건물의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부로 연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진보다 화재 연기에 의해서 질식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대피할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계단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집안에서 이제 지진이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할 때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위험하게, 예를 들어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신속한 탈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빨리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재난을 대비해서 인터넷 등에서 생존 가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비할 필요가 있는지, 혹 필요하면 어떤 물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인터넷에서 생존 가방 등이 유행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비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존 가방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이 눈으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각종 재난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존 가방 등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물품은 말 그대로 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의식주가 기본인 만큼 그와 관련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먹는 것으로는요, 일단 조리가 필요 없고 보관이 쉬워야겠고요. 또 부피가 적고 먹었을 때 높은 열량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초콜릿이나 시리얼 바, 또 육포, 통조림, 생수 같은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네.
또 생활용품으로는요, 야외에서 몸을 보호하고 또 부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그런 종류별 물품들이 되겠는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구급용품, 또 위생용품, 또 보온용품, 안전용품, 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생존 가방 외에도요, 평소에 미리 지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평소에 대비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지진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평소에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집 안에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이나 떨어지기 쉬운 장소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지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집에다가 배치한다거나
네.
또 내 집 주변에 담장이나 또 다른 건물들이 있다면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진을 대비한 그런 대피 장소를 몇 군데 알아두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비상용품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 내 지진 대피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전국에 지진 시 긴급 대피를 위해 지정한 지진 5개 대피소와 지진 실내 구호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진 5개 대피소, 지진 실내 구호소요?
네. 지진 5개 대피소는 전국에 7,683개소, 또 지진 실내 구호소는 2,377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단위는 시, 군, 구, 동 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정 장소를 정확히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정 장소마다 별도로 이 식별 표지판을 설치해서 대피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그리고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게끔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앱이 있나요?
네, 모바일 앱으로는요. 안전 디딤돌이라는 거 검색을 하면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 디딤돌이요?
네.
또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이트가요?
네. 온라인 사이트로는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재난안전데이터포털, 또 생활안전지도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진 5개 대피소, 지진 실내 구호소 등으로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미리미리 지진 5개 대피소, 지진 실내 구호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 미리 검색해서 알아두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진 대피 도중에 다치거나 하는 응급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참 높은데요.
네.
간단한 응급 처치 요령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진으로 일어난 대피 시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면 우선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 이동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요. 침착하게 내가 주변 상황과 내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파악한 뒤에 신속하게 주변 또는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도움을 요청한 뒤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는요. 일단 환자의 구명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처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제세동기 등이 있을 경우엔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좀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네. 그리고 부상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요. 옷가지나 주변 물품들을 이용해서 신속히 부상 부위를 지혈을 해야 됩니다. 또 머리나 척추 부상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요. 주변 상황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마시고 전문 응급처치자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구명에 관한 응급처치만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경우 그 공포감과 당혹감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정확히 숙지하고 연습한 지진 대피 요령과 훈련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초소방서 이영석 소방관과 함께 알아본 지진 대피 요령,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오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 영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슈퍼마켓 직원으로 알려진 할아버지가 94세의 나이로 퇴직한 뒤 두 달 만에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 쿤브란의 세인스버리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렉 버튼레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난 9월, 94세 생일에 은퇴한 지 꼬박 두 달 만입니다. 렉 할아버지는 57세이던 1981년부터 이 슈퍼마켓에서 일했고 8년간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지만 얼마 안 가 임시직 직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유는 무료함 때문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무려 81년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13살 때 첫 일자리를 얻은 뒤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고 나이가 들어도 직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게 행복하다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세인스버리 측은 렉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라고 전하면서 그가 너무나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AI 전문 기업인 아이플라이테크와 칭화대가 함께 만든 AI 로봇 샤오이는 지난 8월 중국 국가의사면허 시험에서 600점 만점에 456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샤오이는 이전 시험에서 100점을 기록해 탈락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수십 권의 의학 서적과 200만 건의 의학 기록, 400만 건의 의료 관련 기사 등을 보면서 의료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미국 IBM이 2011년 개발한 AI 시스템 왓슨은 암 전문의들의 자료 검색과 치료 계획 수립을 도우면서 세계 최초의 AI 의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이 응시해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샤오이가 처음입니다. 샤오이 제작에 참여한 칭화대 연구팀의 우지 교수는 2013년부터 의사 자격 시험 문제의 절반 이상이 환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사례에 관한 것이어서 단순히 암기와 검색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샤오이는 단어와 문장, 단락을 연결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의료진의 진단과 임상 지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췄다고 합니다. 샤오이는 내년 3월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으로 직접 진료하지는 않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이번 시간은 우리 집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어릴 적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는 친구의 모습이 부러워서 피아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도레도레로 시작하는 기초과정 연습이 너무 힘들고 지겨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꿈꿨지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손가락,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연습은 참 힘들었던 건데요. 신경 끄기. 이 책은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가 묻는 대신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상에선 달콤한 열매는 동경하면서 그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공상일 뿐이니까요. 미국 내에서 상담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작가 마크 맨슨은 신경을 끈다는 건 득도의 경지나 무감각한 사이코패스식 무심함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에 사사건건 신경 쓰고 울분을 토할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경 끄기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려는 마음이겠지요. 의미 없는 잡다한 것들에 휘둘리는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 작가는 역설합니다. 죽는다는 건 우리가 가진 시간 자원이 유한하다는 의미인데요.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난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확히 돈이 얼마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사실은 매우 평범하며 특별할 것이 없고 가지고 있던 자원 역시 유한하고 또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면 막연하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요.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항상 괴롭히던 주변의 잡다한 불안과 관심, 불평은 사라지고 대신 내면의 에너지가 모이면서 목표가 분명해지겠지요. 작가의 거침없는 말투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표현이 이 책의 인기와 매력의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혹시 작은 일에 자꾸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시나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 가볍게 떨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책장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신경 끄기의 기술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12월 달력을 넘겨보다가 20일 수요일이 빨간색이라 잠깐 어리둥절했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올해 12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지난주 16일이 수학능력시험일이었겠지요. 우린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삶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일들이 참 많다 싶습니다. 이 특별한 일들의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이란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일이 아주 좋은 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11월 24일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원이었습니다.